잠언 29장 25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경외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제한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완벽함으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거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이 제한된 상태로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사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한됨이지만 그 제한됨을 서로서로 채워가면서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뭔가 다 채울 수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제한됨이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제한됨을 뛰어넘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좋은 것,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 그런 것들을 서로서로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죠. 원래는 그렇게 지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가족들이나 뭐 친구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자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내적 치유나 심리학에 보면 중요한 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 뭐 어떤 선생님, 아니면 친구 이런 중요한 타인. 이러한 중요한 타인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강한 신념들을 만들어내게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집안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강호동을 보면 이분이 뭔가 좀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강호동을 보면서. 강호동처럼 뭔가 조금 튀고 뭔가 세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 거부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 나올 때마다 강호동 너무 싫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종종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다. 이제 어느 날 TV를 보다가 또 그 얘기가 나오길래 아 이때다 싶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강호동 같은 사람이 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성도로 강호동 같은 사람이 왔으면 당신 그때 어떻게 저 사람 지금 강호동 보면서 아 나 싫다고 아 보기도 싫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도를 대할 거냐고 그럴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왜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왜 강호동 보면은 좀 튀거나 뭔가 좀 그런 사람들 보면 왜 마음에서 좀 불편함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니까 그 집안에 가훈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런 거였대요. 튀지 마라. 어려서부터 그 집안의 분위기가 튀지 말라는 게 이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 안에 튀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신념과 가치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튀거나 막 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것이 발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타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이제 자식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겠죠. 선생님이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때론 친한 친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갖고 던지느냐에 따라 그런 것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때로는 몰랐지만 그것을 갖고 싶진 않았지만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가? 단순히 그런 믿음과 신념을 갖게 가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 어떤 대상,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사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또 비밀을 되게 힘들어해요. 가족에게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대부분의 뭐 이제 겉으로 봐서는 되게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나름 다 감추고 싶은 연약함, 비밀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될수 있으면 숨겨요. 야,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듣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비밀의 연약함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은 반응을 한걸 보면서, 아,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겐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알게 모르는 생각들과 신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어떤 말 하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신경 쓰기 시작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삶을 마치 올무와 같이 올가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무의 특징이 있잖아요. 올무는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메이게 되죠. 메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납니다. 아프죠. 그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경외함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느껴지면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겠죠.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나의 피부로 와닿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뭐내 직장의 상사나 아니면 나의 어떤 생계나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내 직장 상사가 나를 잘라. 그럼 즉각적으로 내 삶에 타격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조금 덜 두려워하는 경외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즉각적인 어떤 타격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걸로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당연히 사람이 더 무섭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내 가치나 내 윤성훈이라는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게 하나님이 막 나한테 넌 나쁜 놈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너 그것도 못해 요즘 너뭐 이런 나쁜 이야기들 듣잖아요. 그럼 그런 이야기들의 영향을 받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야기나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세요. 직장이나 학교 뭐 이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수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나 사람들이 봤을 때이 모습을 보면 한 소리에 할 법한 딱그 느낌이 오잖아요.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과 나단 둘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뭔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낸다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더 두렵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고백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서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얘가 진짜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반대로 하나님 경외함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 올무의 특징 아까 얘기했지만 벗어나면 벗어나려 할수록 더 아파요. 고통스럽게 돼요. 더 올매입니다. 올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올무에 걸린 걸 어떻게 풀까가 중요한 것보다는 올무 자체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사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내가, 아, 사람 두려워하기 싫어. 이렇게 사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해야 사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올무에 걸렸다면 이 올무를 스스로 못 풀어요. 이 알잖아요. 뭐 토끼든 올무 이제 덫을 놓는 분 사냥꾼이 보면 알겠지만 이 동물들은 딱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이 다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상처나고 결국 뭐 크게 다쳐서 결국 죽든지 아니면 이제 사냥꾼이 잡히는 이거 누가 와서 그거를 뭐 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 올무에 걸린 것, 우리 스스로가 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스럽고 상처만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두려움으로 내가 올무에 걸렸어요. 근데 그걸 내 스스로 자꾸 밟아서 치면 칠수록 더 올무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꼭 걸렸다 하더라도 이걸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경외함이고, 올무에 걸렸다고 해도 이걸 풀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 경외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에 나는 영향을 받는다고. 예, 우리는 다 영향을 받아요. 연약해. 조금 더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경외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의 말보다 진짜 하나님이 더 크신가? 진짜 하나님의 말이 더 위대한가? 이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6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왜 사울이 그렇게 했는가? 왜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것을 왜 지키지 않았는가? 그에 대한 사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무엘의 이 말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우리의 반응은 그의 말을 청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 말을 듣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면 하나님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요.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보려면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고 누구의 말에 권위를 두고 있고 누구의 말에 복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에 내가 듣고 복종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이 하는 말에 듣고 복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복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요.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럼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경외함이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이나 나의 어떤 행동,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이게 늘 관심인 거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여기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거슬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무에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나는 끊임없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모습, 사람들이 내 행동,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초점이 이쪽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사람 두려움이 더 커져가는 거죠. 내 모습, 내 어떤 행동, 내 어떤 삶의 어떤 결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게 진짜 평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게 진짜인 거죠. 이거를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 경외함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너는 괜찮다, 너는 할수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그것이 없잖아. 너 그거 못 하잖아. 너 그거 없잖아. 봐라, 너 이거밖에 할수 없잖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아주 중요한 관점이고, 이것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리고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론 어떤 나쁜 평가를 하더라도, 때론 내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이 실수나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가 있겠죠. 여러분, 직장인은 어디든 일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아, 넌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날 나쁘게 봐서를 떠나서 그일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 자체가 잘못되고 부족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아, 나는 가치 없구나. 나는 쓸모 없구나.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을 말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는. 그 상사나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겠죠.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때론 내 능력과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합니까? 올무에 갇혀서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모습만 돌아보세요. 때로는 우리 삶에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런 평가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니까? 다시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두려워진다. 사람들의 말이 내 안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을 한다 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움이 내 안에 딱 들어온다? 아, 내 안에 이 하나님 경외함보다 사람 두려움이 생기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움이 내 안에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말하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거예요. 내 스스로 이 평가나 사람들 두려움을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막내 능력을 키우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잘 보일까 막 아첨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대가가 때로는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내야 될 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 한 군데 더 찾고 싶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것이 누구를 겨냥한 거였어요? 다니엘을 겨냥했던 거였어요. 워낙 다니엘이 출중하니까 옆에 있던 시기했던 사람들이 왕한테 가서 당신한테 이거 절하게 하고 딴 절하게 하지 맙시다. 이거 하면은 뭐 하게 합니까? 풀목불에 던져버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뭘 했으면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옵니까? 다니엘한테 왔습니다. 딱 보여줬죠. 이렇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합니까? 그걸 딱 보고 아, 이거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찍혔다는 의미는 아니까. 하고 뭐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아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하나님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제하고 어제하고 오늘 했던 것을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환경이 때로는 어떤 이 문제가 딱 터지면서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경외함 드러내야지 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하나님 경외함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원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님 경외한 삶을 무너뜨리려고 덫을 탁 놓는단 말이죠. 올무를 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늘 하나님 경외함이 있었으니까 뭐 합니까? 그 올무를 뭐 합니까? 피해야 하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올무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바로 신고했죠. 잡혀갑니까? 타 죽었습니까? 안타 죽었습니다. 오히려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타 죽었고, 이걸 했던 사람들이 타 죽었습니다. 다니엘 이렇게 모함했던 사람. 하나님 경외함이 때로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느 한순간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경외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제도 했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는 사람이 내일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 믿음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해야 내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가는 연속성이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는 공등탑은 쉽게 무너지죠. 쌓기는 힘들어요. 하나님 경외함을 쌓아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못했다고 오늘도 못할 거야 하지 말고, 어제 안 했다고 오늘도 안할 거야 지나가지 말고,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경외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아니, 출애굽기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번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뭐 합니까? 아들은 다 죽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면 살려놓고 아들이면 다 죽여라. 근데 이 산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이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 했거든요. 다 죽이라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 이 일들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모세가 살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 경외했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내 삶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마치 어떤 뭐 대단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들이나 어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큰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처럼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작은 산파들은 그냥 하나님 두려움으로 죽이지 않았던 것뿐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일어날지 산파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들을 행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경외했던 어떤 사람이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했던 그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으로 했던 그 말이나 행동, 결정 하나가 결국엔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뭐 가서 엄청난 일을 한다 이런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여간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그렇게 쓰시겠죠. 왜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잖아요. 여러분 너무 금그릇 되시지 않아도 돼요. 은그릇 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쓰는 것은 뭐래요? 금그릇 쓴대요? 아니래요. 어떤 그릇 쓴답니까? 깨끗이 비워진 그릇을 쓴다라는 거지.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비워있지 않고 깨끗해 있지 않으면 주인이 쓸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이어도 비워져 있으면 주인이 쓸수 있는 대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뭐예요? 주인이 쓸때 쓰이는 게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은 굉장한 우리가 뭔가를 하고 막 대단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사람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경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하고 오늘 했던 것이 내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움을 했던 그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 두려워했더니 산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져 갈수 있었던 거예요. 산파들이 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만약에 왕 두루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또 바뀌었,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하셨겠지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 21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우리는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가문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주 그냥 일상적인 연속적인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얘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산파가 애를 받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산파가 애를 받는 거는 야, 너 갑자기 막 처녀한테 가서 너 산파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갑자기 막 애를 받으러 간게 아니에요. 산파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애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어제와 같이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 키우는 부모님은, 어머니는 오늘도 똑같이 어제와 같이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애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제와 똑같이 우리는 오늘을 살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경외함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 경외하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초점 맞추란 말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어떻게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관건인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며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생각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어느 때면 하나님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 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만 가득 차서 막 나오죠.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이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이제 상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뭐야, 남편과 부부, 뭐야, 부인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든, 남편이 아내에게 하든, 종이 상전에게든, 상전이 종에게 하든, 누구든 사람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든 하라? 하나님께 하든 해라. 내가 무엇을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내가 설사 좀 억울하더라도 주님께 하듯 해라.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에요. 사람 만약에 상전이 막 종이 상전이 있으면 막 일하는 척 하다가 상전 없어지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해라. 만약에 이 지금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 오신다고 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내가 볼륨은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 어떻게 대할 거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보지만 하나님 보듯 하라는 거죠. 하나님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요, 반드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중심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포장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경외하는 척하고 하나님 잘 믿는 척해도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진짜 믿는지 믿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아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 두려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사람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경외함이 있으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지 못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랍니까? 사람은요, 뭘할수 있대요? 몸은 죽일 수 있대요. 그래요. 사람 우리 생명, 육신의 생명 끊을 수 있어요. 두렵죠. 하지만 그 뒤에는 이 사람들이 뭐 한답니까? 그 뒤에는 못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합니까? 그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가 하나님께는 있으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의 생명 끊을 수 있어요. 놀랍게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끝난 이후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우리의 삶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터처럼 우리가 가끔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때로는 갈 때가 필요한 거예요. 뭐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받아가시겠지 정도로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도 아니어도, 내가 에스터처럼 그런 자리에 있진 않아도 때로는 우리 삶의 마음의 중심 안에는 이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움. 우리가 하루하루, 어제,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 아주 일상적인 그 연속적인 일상 안에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